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올해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의 언론들의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는 북해 6자 회담 당사국 외교 관료와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례 지역 안보 회의로서 올해는 12일부터 13일까지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스 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2016년 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참석을 끝으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를 불참을 통보하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도 대표단 급을 낮출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2일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아직 높고 물살이 거세서 수중 수색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3일 협의를 거쳐 잠수부 투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에 해군 해난구조대와 해경 등에서 자출한 합동수색 구조팀을 파견해서 헝가리 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도심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다른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 시긴호에 부딪혀서 침몰하면서 한국인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한편 허블레아니와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이 1일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와 태만으로 중대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의 60대 이 선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6월 1일부터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자 이름과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처음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새로운 미국 비자 신청 서류 양식에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또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구성원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500만 명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비자 심사에서 최우선 요소는 국가안보라면서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예비 여행객과 이민자들이 광범위한 심사 절차를 거친다고 말했습니다. 단 외교 또는 공적인 업무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런 개인정보의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국의 웨이펑어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이에 미국의 타이완과 남중국해 개입을 경고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은 전 세계에 재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해협에 해군 함정 파견 등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 왔습니다.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중국군은 타이완과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펑어 부장은 이어서 누구든지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개입하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웨이펑어 부장은 또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화해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세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웨이펑어 부장은 화웨이는 민간 기업이자 군사 기업이 아니라면서 화웨이 최고 경영자가 군에 복무했다는 사실이 화웨이가 군의 일부라는 것을 의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교착 국면에 놓인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이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이에 중미 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백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양국 관계의 엔진이자 균형추이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과 세계 번영,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일본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소식부터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3박 4일간 도쿄를 방문해서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고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27일 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Kim Jong-un, or Chairman Kim, as some people say, is looking to create a nation that has.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을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며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경제 강국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 북한 관련 발언들을 보면 현재의 미북 교착 상태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윤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북한이 보는 관점에서 이 교착 상태가 해소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말하자면 변화의 그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해소가 되거나 또는 여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은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똑똑하다거나
예.
또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무기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이 핵을 갖고는 나쁜 일만 일어날 것을 알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면서도 이것은 핵무기를 포기했을 경우에 가능성을 얘기한 것이고
예.
기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 건 없는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교착상태 해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주장하는 빅딜식 일괄타결 해법이 아니라 북한 측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을 미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울러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합니다. 제재는 현재처럼 유지될 것이다.
예.
이렇게 분명히 확인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중에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는 특별히 없었다.
예.
기존의 입장에 변화를 줄 그런 메시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신뢰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무슨 의미인지 이번에는 최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그 기대를 모았던 그 미북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지금 교착 상황이 지금 석 달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이제 도쿄를 방문해서 그 27일 날 도쿄에서 그 아베 신조 총리와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지금 들으신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개인적인 그 측면 이런 것부터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좀 소개를 드리면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그 똑똑한 인물이다. 나는 그 김정은 위원장과 오래 얘기를 해봤는데. 북한은 그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고 김 위원장이 이걸 또 잘 알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이 그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나쁜 일만 일어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또 제재는 그렇지만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뭐 보면은 한 그 의미는 한 두세 가지로 그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북한의 그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 비핵화 협상 또 미사일 발사 동결을 이제 벗어나지 않게 나는 당신을 믿고 있으니 이런 걸 벗어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경제적 측면입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요. 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것을 이제 도와주겠다 얘기하면은 좀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이제 아 비핵화를 하게 되면은 그 경제적 잠재력을 이제 크게 했다고 그랬으니까요. 미국이 이것은 그 비핵화만 하면은 제재도 풀고 그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곁들여서 해석을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일본 방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5월 4일 또 5월 9일 아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그 미사일을 쐈습니다.
예.
아 미사일을 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 그 행정부의 그 국방부 국무부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들 이것이 그 탄도미사일이고 또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번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그거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예.
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나의 그 행정부와 그 참모들이 이것을 다 지금 문제 삼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그래서 아 이것이 문제가 안 됐고 유엔 안보리 상정도 내가 안 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과 나의 그 친분 관계가 지금 보통이 아니지 않으니 바로 이것을 활용해서 협상에 나와라. 이런 일종의 간접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혹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것은 아닐까요?
아,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가능성을 배제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직면해서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으로서는 충분히 그 네. 가능성을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네.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적절한 시점에 한다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뭔가 아, 주고받거니 아, 그 말하자면 아, 협상을 여지를 열어놓는다든지 네.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아, 그 말하자면 개인적인 신뢰를 계속 표명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합치면은 7시간 이상을 만난 건데요.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아, 국무부 대변인이 밝히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아, 원하는 아, 방향에서 아, 북한과 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이 견해입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돌파구의 가능성을 내비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하순에 일본 방문에 이어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 같은 이 교착 상태가 과연 그 깰 만한 어떤 사건, 대북 정책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하순에 그 일본 오사카에서 이제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립니다.
예.
일본은 물론이고 이제 미국, 또 중국, 러시아 이렇게 주요 20개국이 그 참석을 해서요. 여기에서 이제 물론 그 경제 정책, 또 국제 현안 이런 걸 논의하고 이어서 또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서울을 방문한다 이렇게 그 백악관과 청와대가 이미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가서 이번에는 뭐 도쿄 갔을 때는 그냥 돌아왔습니다만은 한국을 방문하니까 틀림없이 아, 북한에 관해서 이제 어떤 그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제 관측이 많은데요.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의 그 교착 상태를 그 대북 정책이 나올까 이런 것인데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요번에 도쿄 간 것처럼 기존의 입장을 그냥 다시 한번 밝힐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좀 더 전향적인 그런 어떤 제의, 언급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교착 상태가 깨지려면 교착 상태 돌파구가 열리고 대화의 물꼬가 열리려면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뭔가 신호를 보내고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있는 것이 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이제 계속 중재 노력도 하고 지난번에는 그 조건 없이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긴 했는데요. 북한 측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중재 노력에 호응을 하든가 아니면 직접 미국과 다시 한번 신호를 하든가 뭐 이런 뭐 선호가 있습니다만은 한쪽만 움직여서는 지금 교착 상태는 깰 수 없습니다. 미국도 좀 더 좀 전향적인 발언이 나와야 되고 북한도 역시 좀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반도에 관한 것보다는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뭐 많은 시간 또 뭐 대단한 환대를 받고 그랬는데 과연 이 일본 방문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일본 방문에서 북한과 관련한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북한이 주요 관심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예. 보입니다. 예. 그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그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네. 그런 차원이었다고 보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협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냈고요.
예.
또 아마도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상호 공동 대응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논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자위대회 정규 병력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 군사 강국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국내 정치적으로나 대외적인 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것 이것을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본의 새로운 천황이 즉위한 이후에
예.
첫 국빈 방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말하자면 초청한 것이고요.
예.
아베 총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관광 가이드 역할을 했다 싶을 정도로
예.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네.
일정을 같이 진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예. 일본 내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정상 간의 관계는 그렇잖아도 돈독했는데 이번에 좀 더 강해지지 않았나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뉴스 포커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정리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베 총리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예, 가장 중요한 납북 피해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납치 문제가 이제 일본의 그 해묵은 그 외교적 과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예.
벌써 한 뭐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년 이상 됩니다. 북한 그 일본 정부가 이제 공식으로 그 인정한 그 납북 그 피해 사례가 이제 17명이 되고요.
예.
지난 2002년이죠. 그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그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이 이것을 시인했습니다. 또 사과도 하고 그리고 그중에 이제 5명은 돌려보냈고 나머지는 다 북한에서 사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일본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면 어떤 경위로 사망을 한 건지,
예.
아, 뭐 이렇게 저 그 의문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 이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은 또 아직도 북한에 살아있지 않나 이런 그 기대를 갖고 있고요.
예.
그동안 그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로 무슨 그 관료 조직도 만들고요. 또 때가 될 때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얘기를 해서 북한에 제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를 여러 차례 그 북측에 거론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열세를 쥐고 있는 북한에서 아무 소식 이거에 대해서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
더 이상 이제 아베 총리도 이제 기다릴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온 것은 여태까지 일본이 얘기한 것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 전향적인 적극적인 자세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과 그 어떤 그 진전이 있으려면은 그 납치 문제의 진전을 전제로 뭐 좀 만난다 이런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 진전을 전제 조건 안 하고 무조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 그 아베 총리의 그 개인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베 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이 납치 피해자 문제를 굉장히 그 피해자 가족들도 많이 만났고 자신이 해결해야 될 어떤 정치적 과제다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도 이제 재차 밝힌 겁니다.
예. 그런데 일본과 북한은 지난해부터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물밑 접촉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뭘 예, 얘기하고 한 거고요.
일본 언론들이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네.
일본 언론들의 추측성 보도이고 이거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또한 당연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수준에서 만났는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최 기자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런 물밑 접촉을 통해서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지하게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진전이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일본 측의 입장에서도 일본이 이제 6월 5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몽골에서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북한 측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여기에 이제 심의관급을 보내서 정상회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본의 교도통신이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보도대로라면 또 정상회담 제안을 처음 한 것처럼 돼 있는 거고요. 또 심의관을 보내서 아베 총리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낮은 단계급의
예.
그 정부 관리를 보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일본 정부가 실제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도 없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사 자체는 물론이고 이것이 지금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상당히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일 뿐이다라는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렇게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정치적, 외교적 계산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역시 이제 아베 총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첫째로 이제 납치 문제 해결이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이제 과제가 됐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꼭 해결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소명의식 이게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교적으로도 만일 그 북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그 지난번 그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같은 거기에 맞먹는 굉장히 큰 아베 총리의 그 외교적 그 업적 이런 것이 되죠. 또
네.
작게는 또 보면은 오는 7월에 그 일본의 그 참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것이 만일 이루어지면은 이 참의원 선거에 이제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정치적 호재가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동북아에서 지금 그 미국과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정상회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어쨌든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거의 지금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좀 강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예.
동시에 이제 저희가 유념할 것은 이것이 그 정치적으로도 큰 위험성도 있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지금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중요한데
예.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대부분 북한에 그 납치된 자신들의 그 가족, 형제자매들이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베 총리가 평양에 가서 이제 만나서 어떤 그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다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것은 그 이것이 정치적 업적이 되지 않고 지난번 고이즈미 총리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당시에 그 일본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는데요. 이것이 정치적 업적이 아니라 정치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일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일단 북한이 반응을 보이려면은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정식 어떤 그 정상회담에 제안이 있어야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
또 일본 정부가 이 공식적인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게 곧바로 그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 상태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북한의 우선순위는 아무래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통한 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체제 구축 이런 것에 우선적인 그 관심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그렇게 큰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물론 북한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일본은 가까운 주변국으로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고 제재가 완화되고 할 때 경제적으로 협력이나 또는 인도적인 지원 분야에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과 북한이 이제 비핵화 관계 정상화 협상이 진행이 되면
예.
여기에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액수의 식민 지배에 따른 전후 배상금도
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것이 적어도 100억 달러 수준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경제 발전의 모멘텀이 생겼을 경우에 이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북한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물론 정상회담도 여기에 선행되겠지만 이런 것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그 우선순위라든지 가능성 면에서 굉장히 희박한 게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북한도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습니다.
예. 자, 올해 안에 성사가 될까요? 최은기 기자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뭐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높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저 6월 초인데요. 6월부터 올 연말까지가 이제 그 북일 정상이 이루어진다면은 일종의 그 좋은 호기, 영어로 하면 골든 타임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올 봄까지만 해도 이제 미북 관계가 그렇게 저 정상회담도 하고 이제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됐는데 지금 교착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착 상황이 이렇게 지금 쉽게 풀릴 것 같은 분위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소강 상태니까 이 틈을 타서 이제 그 미북 정상회담 일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도쿄에 와서 이런 납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 없는 김정은 위원장과 아베 총리의 그 정상회담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미국이 지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일본으로서는 좋은 재료고요. 그렇고 또 당장 큰 경제 협력, 무슨 청구권 자금, 식민지배에 대한 뭐 100억 달러 이런 것은 이제 받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인도적 지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예.
또 북한과 일본 간의 지금 인적 왕래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또 망경봉호 입항 이런 정도의 또 이제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소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그 북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보면 한 50%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 시점에 새삼스럽게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예, 사실 이 국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한 발언인데요.
예.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그보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예.
기자의 질문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보느냐 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이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면서 애둘러서 말한 것이 바로
예.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말하자면 대북 결의는 핵 그리고 탄도미사일 이런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량 살상 무기는 북한이 불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당연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천명한 것인데요. 그 발언의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정확하게 지금 대량 살상 무기를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 안보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차례 그 결의, 그 제재 뭐 이런 그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분명합니다. 그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그 분명한 위협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금지하고 폐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그 실험 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또 다른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 또는 폐기하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여러 건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다 지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채택한 결의가 지금까지 총 11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장거리 미사일 또는 핵실험에 맞서서 결의를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문구는 앞서서 최현기 기자가 설명드린 대로 똑같습니다.
예.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11개 그 대북 결의가 모두 공통적으로 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결의에 더해서 그 유엔 안보리의 결의 중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2017년 이 무렵부터는 이제 경제 제재를 좀 더 촘촘하게 압박하는 쪽으로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대량 살상 무기, 핵이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와 포기 결의는 분명히 또 다시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안보리 결의라는 게 그 효력이 과연 뭐 어느 정도냐 국제법과 예를 들면 또 뭐 똑같은 효력을 갖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안보리 결의가 이제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간에 좀 견해가 그 엇갈리는데요.
예.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그 서방국들은 그 결의가 그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이것이 일종의 그 경고성 의미에 그친다 이렇게 해서 다소 좀 시각차,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 얘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초점은 북한과의 협상이다. 지금 이런 발언을 했는데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이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그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지 여부를 계속 물으니까
예, 예.
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고 또 그 협상을 재개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갖고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
그보다는 협상을 재개하는 또 북한을 달래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예. 이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계속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다? 지금 그 설명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이 이제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것을 그 개인적인 면담에서 그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벌써 두 번 정상회담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여러 번 그 면담을 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그 얘기에 따르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여섯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렇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좀 없긴 하지만 이런 것을 미뤄볼 때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관련 내용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두 차례 발사 재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한 볼튼 보좌관의 발언을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예, 사실 볼튼 보좌관은 잘 아시는 대로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가장 강경한 그런 대북 정책 그 주장을 펴는 사람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과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볼튼 보좌관이 이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면박성 그 발언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앞서 국무부 대변인이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자극해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좀 더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볼튼 보좌관에 대한 일종의 그 면박, 공개성 면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발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입장을 달리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걸 결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패트릭 셰런 국방장관 대행도 바로 그 며칠 뒤에 북한의 그 최근 발사가 또 위반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또 했어요.
지금 네,
왜 이런 거예요?
패트릭 셰런 그 국방장관 대행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이제 미사일 발사 이것이 그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트럼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그 이것도 볼튼 보좌관의 말처럼 사례와 비슷하게 그 대통령과 국방장관 대행 간에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볼튼 보좌관은 나는 보좌관일 뿐이지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 이제 그런 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그대로 추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발언입니다.
예. 예, 예.
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과는 다른 말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 가령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라든지 셰네한 국방장관 대양이 하는 것을 빗대서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정책의 난맥상이 아니냐 이렇게
예.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맥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쭉 통치 스타일을 보면 결정적인 때는 나서지만 이런 것들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 분담으로 강경파들의 그 발언을 통해서 북한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전면에 내세워서 발언을 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면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조용해집니다.
예.
볼튼 보좌관 결국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입장을 누그러뜨려서
예.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나는 조언자다 보좌관이다라는 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이 다른 어느 행정부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 행정부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야말로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것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1인 전행이라고 할까요? 사실상 모든 사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한 가지 좀 다른 분야의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미국이 이 대화의 문은 열려져 있다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는데 북한 외무성은 담화를 통해서 힘의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도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북한의 제재를 가하면서도 그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대화의 불씨를 살려놓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이것과는 좀 약간 상충되는 그런 하나의 그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그 29일 날 그 외무성의 그 미국 연구소 정책 연구실장 명의의 그 담화를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미국의 그 대북 압박 정책이 그 한반도 정세를 그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힘의 가능성을 이제 그 시사해서 있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다만 이것이 그 이걸로 미뤄볼 때 북한이 이제 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냐 아니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외무성의 그 공식 그 담화긴 하지만 급이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외무성 산하의 미국 연구소 정책 연구실장이기 때문에요.
네.
북한의 이것 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신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을 쏘거나 또 다른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긴 좀 이릅니다.
예.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또 아베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힌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왕실 서열 7위에 오른 로열 베이비의 탄생이 화제였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손자인 해리 왕자가 미국의 혼혈 여배우 메건 마클과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은 건데요. 영국 여왕의 8번째 증손자는 과연 남자일지 여자일지 또 어떤 이름을 갖게 될지에 세상에 관심이 모였었습니다. 자, 아기 이름은 세상의 모든 부모가 건강과 행복 또 미래에 대한 바람을 담아서 정성 들여 준비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요즘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오늘 미국 문화 속으로에서 소개하는 미국 문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아기의 이름은 엠마와 리암. 소유에서 공유 개념이 커져가는 미국 생활의 필수품 자동차.
Social Security is with you from day one.
자, 2018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했습니다.
Number 10, Evelyn and Logan.
여자 아기 이름 10위는 Evelyn, 남자 아기 10위는 Logan. 9위에는 Harper, Mason, 그 위로는 아멜리아 루커스, 미아 엘리아, 샬롯, 벤자민, 소피아, 올리버, 이사벨라, 제임스, 아바, 윌리엄, 올리비아, 노아가 있고요.
And number one, Emma and Liam.
여자 이름 1위에는 에마, 남자 이름은 리암이 올랐습니다. 에마는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1위고요. 리암은 2년 연속 최고 인기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요. 아기들의 이름을 짓는 성향을 미국 지도로도 그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아리조나주 등 서부와 남부, 텍사스, 동북부, 남부, 플로리다 지역으로 에마라는 이름이 단연 돋보이고요. 서부 북부 지역에서 일리노이주 지역으로 이어지는 띠를 타고 올리비아가 강세고요. 하퍼, 이사벨라라는 이름도 보입니다. 남자기 이름도 지도에서 보실까요? 서부에서 동부 지역까지 골고루 리암이라는 이름이 대표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노아, 올리버, 윌리엄, 메이슨, 존이라는 이름이 각주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와 사회 문화적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하죠.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인기 있는 캐릭터의 이름이 유행을 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 2005년 뉴올리언스를 휩쓸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철자 K를 쓰는 켈리, 케이티, 케빈이라는 이름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 100년간 통틀어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인 이름은 무엇일까요? 남자 400만 명 이상이 갖고 있는 이름은 제임스였습니다. 존, 로버트, 마이클이라는 이름도 아주 유행했고요. 여자 이름으로는 330만 명이 넘게 갖고 있는 메이, 패트리샤, 제니퍼, 린다, 엘리자베스, 바바라의 순이었습니다. 참, 지난해 가장 많은 아이에게 붙여졌다는 남자 이름 리암. 윌리엄을 줄여 부르는 1980년대 영국 영에서 유행했던 아이리시식 이름이라고 하고요. 여자 이름 엠마, 전체 또는 우주를 의미하는 유럽식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여름이 시작됐다고 여긴다는 지난 메모리얼 데이 사흘간의 연휴에 무려 4,300만 명이 여행을 나섰습니다. 멀리 여행지로 떠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또 대서양과 태평양을 따라 배를 타는 크루즈, 유람선 여행을 하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여행을 나선 사람들도 많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여행 수단은 자동차입니다. 무려 3,76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자동차협회나 교통당국에서는 연휴 기간에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언제쯤이면 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지 그 예상치를 알리기도 하는 것이 연휴를 맞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미국 생활의 필수품이라고도 하는 자동차. 미국에는 과연 자동차가 어느 정도나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미국 인구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인구는 3억 2,720만 명 정도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억 7,610만여 대. 트럭, 버스, 승용차 등 사업용 자동차와 일반 승용차가 모두 포함된 수치입니다. 전체 자동차를 가구수로 나눠보면 미국 가정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5%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5%가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물론 자동차로 장을 보거나 학교도 가고 외식도 하고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나갈 때도 꼭 자동차를 이용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오가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물건을 가져올 엄두도 나지가 않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자동차가 많아졌고 또 중요해졌을까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4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자동차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차를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요. 버스나 트롤리, 기차 같은 것이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장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가정을 잃었고요. 자동차가 많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가격도 싸졌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후반 미국의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각 주를 넘나드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가 미국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The old hometown looks the same. 주거비가 비싼 도심을 벗어나서 교외에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직장을 따라 자동차를 타고 이사를 하고 출퇴근을 하는 모습. 가까운 거리에 모든 것이 모여있을 필요가 없는 넓은 땅 미국에서 자동차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데려다주는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하게 된 겁니다. In San Francisco, you can rent a bike or share a car.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도 달라지고 있는 자동차 문화가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석유 연료 대신 수소나 전기 연료를 쓰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또 소유하는 개념에서 공유하는 개념으로 자동차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를 보관할 주차장을 마련하고 보험료의 세금, 유지 비용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동차가 필요할 때만 빌려 쓸 수 있도록 자동차를 공유하는 문화입니다. 출퇴근길 혼잡한 도로에 부과되는 통행료도 줄이기 위해서 같은 경로로 가는 다른 사람들을 함께 태워가는 자동차 공유, 카셰어링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습니다. 도시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배려한 보도를 만들고 버스나 지하철을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갖추고 자전거도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전용도로를 갖추는 등 환경오염도 줄이고 더불어 건강도 챙기는 문화가 점점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북한이 올해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국의 언론들이 주요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는 북해 6자 회담 당사국 외교 관료들과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례 지역 안보 회의로 올해는 12일부터 13일까지 홍콩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스 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이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부터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지만 2016년 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참석을 끝으로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동북아 협력 대화 불참을 통보하면서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나머지 국가들도 대표단의 급을 낮출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침몰 사건이 발생한 지 2일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아직까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은 다뉴브강의 수위가 아직 높고 물살이 거세서 수중 수색은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하고 3일 협의를 거쳐서 잠수부 투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해군 해난 구조대와 해경 등에서 자출한 합동 수색 구조팀을 파견해서 헝가리 팀과 공동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도심을 관통하는 다뉴브강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인 33명과 헝가리인 2명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다른 대형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7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습니다. 허블레아니호와 추돌 사고를 낸 크루즈 선박 바이킹 시긴호의 선장은 1일 구속됐습니다. 헝가리 법원은 이날 부주의와 태만으로 중대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지만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 60대 선장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6월 1일부터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자 이름과 최근 5년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번 조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입국 심사 강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월 처음 이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새로운 미국 비자 신청 서류 양식에는 다양한 SNS 플랫폼을 묻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또 과거 추방 이력이나 테러 조직과 연계된 가족 구성원의 여부를 묻는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약 1,500만 명의 외국인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또는 공적인 업무의 비자 신청자들은 이 같은 개인정보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국의 웨이펑어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2일 미국의 타이완과 남중국해 개입을 경고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은 전 세계의 재앙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해협에 해군 함정 파견 등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는 데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왔습니다. 웨이펑어 국방부장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중국군은 타이완과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누구든지 중국과 타이완 관계에 개입하려고 하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웨이펑어 부장은 또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화해 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의 공세에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웨이펑어 부장은 화해는 민간기업이자 군사기업이 아니다라면서 화해 최고 경영자가 군에 복무했다는 사실이 화해가 군의 일부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교착 국면에 놓인 가운데 중국 국무원이 2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신문 판공실은 2일 중미 무역 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백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양국 관계 엔진이자 균형추이며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이자 세계 번영,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서는 그러나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협상 상대이자 무역 전쟁의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미국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관세 인상을 무기로 위협해왔으며 무역 갈등을 유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2일 시리아 남부의 군 기지를 공격해서 시리아 군인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시리아 관영 언론 사나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2일 성명을 내고 시리아의 포대 두 곳과 여러 곳의 경계, 정찰 초소, SA-2 방공포대 한 곳을 공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이번 공격이 전날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골란고원의 헤르몬산 쪽으로 시리아에서 두 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의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